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국제 공역에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대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흑해에서 미군 무인정찰기가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할 것이라고 말한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14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해상을 비행하는 또 다른 미국 자산 근처에 러시아 항공기가 접근하면 격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토노프 대사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선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러시아 전투기들은 미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이 같은 종류의 사건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립영공에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은 국제법상 단순 범죄가 아니라 최대 핵보유국에 대한 공개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인들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은 미국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최근의 확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유대와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 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자신과 알아사드 대통령은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 관계는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공동 노력과 시리아 내 러시아군의 결정적 기여로 국제 테러와의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성과가 사회 경제적, 국내 정치적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최근 시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러시아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알라사드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알라사드 대통령은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관련해 나는 그곳이 러시아 영토라고 말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역사적으로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라사드 대통령은 또 시리아 내 러시아군 주둔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군의 주둔은 일시적 기반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란제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무인기 교란체계에 우크라이나 수출을 승인했다고 미국 언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이스라엘의 요브 갤런트 국방장관과 엘리 코헨 외교장관이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는 드론이 사용하는 전파를 방해하고 이를 요격하는 전자전 장비로 약 25마일, 40km의 범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스라엘은 국방과 민간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모든 요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 수출 정책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국방부도 어제 우크라이나에 약 8,000발의 포탄과 12기의 방공미사일, 레오파르트 1 훈련용 탄약 1,800여 발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16일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ICBM은 고각 발사대 약 1,000km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한국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항주 국장은 이날 3자 전화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늘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관계 개선 등을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한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도쿄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0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오늘 즉 16일 도쿄에서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의 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익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정상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미사일의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이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양국이 수집하고 보유한 관련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본 측이 2018년 10월에서 11월 사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2019년 7월부터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면서 폐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 등을 감안해 수출 규제 관련 협의를 조건으로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유예한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이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일 간 갈등 현안이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근 제시한 3자 변제 방안이 한일 관계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고 한국 측은 세계무역기구 불공정 무역행위 제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댄 결과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법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기반에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 되는 해라며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 10월 발표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포함된 공식 합의 문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양국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 12년 만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사일은 정상각도인 30도에서 45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최고고도 6000km까지 솟구쳐 70분가량 비행했고 한반도에서 동쪽으로 약 550km 떨어진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낙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을 쏜 것은 지난달 18일 화성 15형 발사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화성 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탐지된 사항을 근거로 보면 화성 17형과 유사하다며 다만 탐지된 재원상의 일부 차이가 있어서 미한이 긴밀한 공조하에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화성 17형을 지난해 11월 18일 최고 고도 6100km, 비행거리 1000km, 최고속도 마하 22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당일 이루어진 겁니다. 발사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한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일, 나아가 미한일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선 공조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욱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발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화성 17이면은 김정은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최강의 무기체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발사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 정부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출국 직전 이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 당일 전략 도발에 나섬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 간의 초미의 관심사만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더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 9일엔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 12일엔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2발, 그리고 14일엔 KN-23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는 등 최근 2, 3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시작된 올 전반기 미한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에 따른 반발성 무력 시위로 보입니다. 한국합참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의 어떤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하고 있는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도 높고 철저히 시행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엔 도발을 자제했던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이에 대응한 실전 훈련임을 강조하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훈련 기간 중에 자신들이 가진 비대칭적인 핵 능력, 즉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전술핵, 그 다음에 미국을 향해서는 전략핵 무기를 통해서 충분히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러한 군사적 대결 상황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것을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주민들에게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동원된 연합훈련 기간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하지 않은 데 대해선 아직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못한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김대중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날 이미 해보면 알 거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준비가 됐다면 바로 정상 각도 발사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를 위한 재진입 이후에 정상적인 비행과 목표물 타격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담화에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려면 정상각도 발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사회의 평가에 대해 자신들의 전략무기 능력을 폄훼하고 있다며 곧 해보면 알 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은 이날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간대에는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동해상에서 북한 상황을 살핀 것으로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 등에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오늘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출국 전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대해 역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중대한 도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한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드리언 머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15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슨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영내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일은 북한이 주민들의 안위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우리는 모든 국가가 이런 위반 행위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에는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진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본토와 동맹인 한국,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주변국과 영내,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제기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이런 실험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물질을 확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충실하게 이행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추정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정상 각도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8일 이후 26일 만이며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6번째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웬디 샤먼 국무부 부장관이 15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과 모리 사무차관은 오늘 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한국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6일 발표를 통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공헌할 것을 환영했다며 셔먼 부장관은 일본과 한국이 새로운 상호 이해를 지속적인 진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셔먼 부장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 특별히 사회 기반 시설을 겨냥한 러시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한 에너지 부문의 긴박한 필요와 관련해 모리 사무차관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쿼드 4개국 안보 협의체를 통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고 호주와 영국, 미국의 안보 동맹 오커스의 안보 파트너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촉진할 것이라는 점도 확언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차관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일본이 주요 7개국 G7 의장국을 맡고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주최하는 동안 협력을 거듭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고 독일은 북한 미사일이 국제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프랑스는 3월 9일과 3월 14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한 잠수함에서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는 3월 13일 북한의 발표에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이 즉각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또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독려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도 15일 성명에서 독일 정부는 북한이 3월 9일 이후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불법적으로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사일 발사는 역내 파트너 안보와 국제 안보 모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종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전면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시작을 하루 앞둔 12일에는 함경남도 심포 해상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지난 9일에는 남포 근처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6발을 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역내 위협 증대를 거론하며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한 도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태 보차관보는 미국, 호주, 영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14일 오커스를 주제로 한 특별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영내에서 제기하는 군사적 위협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You've seen growing ballistic missile activity from the DPRK. You've seen this uptick in naval activity combined forces of Russia and China.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이 증가했고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해상 활동이 늘었으며 중국 해군의 활동도 확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 주변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중국 해군은 4년마다 프랑스 해군의 규모만큼 숫자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오커스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at AUKUS is simply modernizing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that has been in existence for 70 years. It is taking
램버트 부차관보는 오커스는 70년간 지속된 미국과 호주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며 오래된 기술을 새로운 기술로 대체하고 있고 역내에 증대하는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커스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며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역내에서 오커스와 같은 협의체를 다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커스는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파트너들을 하나로 결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현안에 대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설명하면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For years now, we have partnered with EU member states and the EU as an institution in talking about challenges facing the ASEAN countries of Southeast Asia.
램버트 부차관보는 수년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EU는 물론 EU 회원국들과 협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정보를 EU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앞으로 더 많은 미국 외교관들이 브뤼셀 등 유럽의 수도를 방문해 동아시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과 이에 따른 역내 긴장 고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준수를, 관련국들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핵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지속적인 활동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에 위배된다는 구테스 사무총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테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remains concerned about the ri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continuing.
이어 사무총장은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모든 관련국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de-escalation, the resumption of talks, and for all concerned to foster an environment.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내 핵시설이 더 크고 넓고 복잡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핵 안전 등 기술적으로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IAEA의 우크라이나 임무에 관한 대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주 엄중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been trying for those following this issue closely. I've been trying to have more in-depth reports.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문제를 면밀히 추적하고 그곳의 상황, 이른바 확대되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훨씬 심층적인 보고서를 내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영변과 일부 잘 알려진 시설들이었지만 이제는 훨씬 크고 넓고 복잡하게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2009년 북한에서 철수했지만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돌파구가 생기지 않더라도 IAEA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기술적으로 관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take eventually verification mandate from member states. And so there is an assumption that there should be a political agreement.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결국 IAEA 회원국들로부터 북한 핵시설에 대해 검증 위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것이 어느 시점에 기술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 안전과 안보 등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방한 중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도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IAEA의 활동의 폭은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며 머지않아 북한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워싱턴 소재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도 북한의 핵시설이 확대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2009년 IAEA가 철수한 이래 북한 내 핵시설이 상당히 확대됐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활동 측면이나 지리적 측면에서 확대됐으며 더 이상 핵시설 한 곳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언젠가 갑자기 북한에 돌아갈 수도 있기에 이 같은 핵시설 확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진행해야 할 검증과 핵 안전 조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 성명을 통해 북한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활동 징후가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원자로 등에서도 일부 활동이 감지됐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IAEA는 현재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한국과 핵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커스 동맹을 통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한국 등 다른 동맹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앤서니 와이어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부차관보는 15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호주처럼 한국에도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BOE의 질의에
미국의 입장에선 미 해군의 핵 추진 기술을 추가로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Sure, I think it's been clear from the outset, from the United States perspective, that we have no intention of sharing our naval nuclear propulsion technology.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소속 3국 정상은 13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의 최대 5척의 최신의 공격용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판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와이어 차관보는 호주 나라에는 핵 잠수함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동맹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잠수함 판매 계획과 관련한 BOE의 질의에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일치시키고 집단적 힘을 증폭시키며 최첨단 방어 역량 개발과 획득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첨단 군사 역량에 대한 3국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방어와 안보 역량에서 3자적 노력을 발전시킴에 따라 그것이 상호 이익이 된다면 동맹과 긴밀한 파트너를 관여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잠수함은 원자력을 추진체로 쓰기 때문에 기존 디젤 엔진 잠수함에 비해 훨씬 더 긴 수중 작전을 펼칠 수 있으며 속도도 빠릅니다. 최근 한국 일각에선 북한의 핵 역량 강화에 맞춰 한국도 핵 잠수함,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미국은 호주 외에 다른 동맹의 핵 잠수함 보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앞서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1월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개최한 화상포럼에서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핵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선 국부에 상당량을 투자해야 하고 적절한 인력, 적절한 플랫폼, 적절한 훈련시설, 적절한 핵 전력 유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포함해 건조부터 폐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청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제프리 파이어트 에너지 자원 차관보가 16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면서 파이어트 차관보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미국과 한국 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이어트 차관보는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외교부 대표와 함께 제9차 미한 에너지 안보 대화를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또 미국, 한국 기업들과 함께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원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 관리들과 만나 에너지 안보와 청정에너지 전환 우선순위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국가안보 관련 청문회에서 한반도와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미회 안보 관련 청문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에 대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우려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8일 글렌 베너크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 사령관 등이 출석한 위원회 청문회를 주재하며 러시아는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참여를 중단했고 북한은 더 많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ussia has suspended New START treaty. North Korea is launching more ICBMs and China is sending hypersonics around the globe.
도널드 데이비스 민주당 하원 의원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시험했고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군사적 역량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 concerned about the you noted in your testimony.
지난 9일 열린 하원 정보위원회의 연례 세계 위협 평가 청문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대가 전 세계의 주요 위협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인즈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동맹국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적인 행동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our South Korean allies continues at a high clip, even as their missile program makes rapid progress.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차세대 위협기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데일리 스트롱 공화당 하원 의원은 군사위 청문회에서 향후 북한의 미사일 생산 용량 능력이 미국의 방어 역량을 능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 베너크 사령관의 지난해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바로 어제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유격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차세대 유격 미사일 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General Van Herk, last year during your Senate.
미 의원들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 증대에도 주목했습니다. 프렌치 힐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날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자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 세계 지갑에서 암호화폐를 훔치는지에 대한 얘기가 많다며 미국은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불법적인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rector Burns, in open source information, there's a lot of conversation about how effective the...
앞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14일 상원 은행위 청문회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돈 세탁하는 주요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며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 산업의 허점을 맞는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 청문회에선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nd how about allies? Which allies would come to the defense that look at Taiwan and the commitment?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달 15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 외에도 타이완 보호 의지를 갖고 있는 동맹국들이 있느냐며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를 증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 의원은 지난해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타이완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최근 위성 발사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우주 조약보다 북한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대북 결의가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도 북한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이유로 꼽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법과 국제우주법, 우주조약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의 국제법적 정당성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 웨인 주립대 로스쿨의 찰스 브라워 국제법 교수는 15일 북한이 최근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위성발사의 정당성을 담보했다고 밝힌 것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의에 다양한 국제법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우선하는지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기관인 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브라워 교수는 유엔 헌장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는 분쟁 발생 시 다른 모든 국제적 의무에 우선한다는 것이 유엔 헌장 103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엔 헌장 39조와 41조에 따르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취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25조에 따라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조약과 안보리 결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후자가 우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국가우주개발국 박경수 부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운반 로켓용 대출력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고 우주조약 당사국, 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우주의 탐사와 이용 분야에서 주권국가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의 우주활동은 국제법적으로 담보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비준한 국제법 조약으로 각국이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탐사와 사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브라워 교수는 북한이 주장하는 국제법, 즉 우주조약에 따른 위성발사 권리는 안보 위협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정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권리가 국제사회가 규정한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권리를 주장한 우주협약은 기타 국제협약으로 이에 따른 권리가 유엔 헌장에 따른 의무보다 앞설 수 없다는 점이 유엔 헌장에 명시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사회들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 대북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라 보장된 북한의 우주 탐사 및 사용 권리에 우선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2270호를 비롯한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떤 발사도 금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조항에는 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북한의 위성 발사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적 우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우주조약에 따른 권리와 국제우주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로 북한의 위성 발사 의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제항공우주법연구소 부회장 겸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타냐 마손주안 교수는 BUA에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우주조약 제1조에서 보장한 우주공간의 사용과 탐사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는 우주시대가 시작된 이래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를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분명히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위성 발사로 위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에서 정책과 법률 자문역을 지낸 프랭크 라이얼 에버딘대 국제법 교수도 대부분의 위성 발사는 군사적 목적과 민간 목적의 이중 용도로 사용된다며 핵과 미사일 개발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온 북한이 위성 발사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위성 발사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우주조약의 4조 규정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약의 자체 규정도 위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약 당사국들은 핵무기나 다른 종류의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거나 천체에 그러한 무기를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우주조약 4조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라이얼 교수는 그러나 4조 2항에 과학적 연구 또는 평화적 목적에 따른 군인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조항이 있다며 이 같은 조항이 북한의 국제법적 정당성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라이얼 교수는 우주조약은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실상 그냥 존재만 하는 국제법이라면서 안보리 제재를 더욱 다양화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제우주법연구회 사무국장인 PJ 블런트 카디프대 법학 교수도 우주조약이 북한에게 명확한 우주공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국제조약 규정의 모호함을 지적했습니다. 블런트 교수는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를 통과시킨 것에 주목하면서 우주조약 규정도 명확히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미 북한의 위성 발사 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규정과 제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제재의 효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법 관련 자문을 담당했던 조엔 가브리노위츠 미시시피 주립대 명예교수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보리 결의는 이중용도 기술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유엔 안보리와 미국을 포함한 많은 개별 국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활동을 제재하는 많은 결의를 통과시킨 가운데 그 같은 제재들이 북한의 조약 권리에 어떤 법률적 효력을 갖느냐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첸 맥길대학교 교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에 위성 발사체 등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 활동 중단과 함께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새롭고 강화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불법 환적 경황 4건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선박 2척이 바지선 추정 선박을 사이에 두고 물품을 옮겨 싣는 듯한데 올해 들어서 벌써 30건이나 발견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초도 남쪽 약 3km 지점을 촬영한 1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보입니다. 길이 100m와 95m 선박 2척이 4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끼고 바짝 붙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불법 환적 움직임과 일치합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있는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 한 척이 양옆의 대형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6.5km 떨어진 곳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길이가 각각 95m와 85m인 선박이 역시 소형 선박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 중 95m 길이의 선박은 적재함을 열고 있는 듯 위성사진에는 가운데 부분이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대에선 지난 10일에도 길이가 각각 105m와 65m인 선박과 길이 95m와 45m인 선박 등 총 4척이 2척씩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선박 2척이 발견된 곳은 이달 초부터 선박의 접선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 초도 북쪽 약 5km 해상입니다. BOE는 지난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올해 들어 이달 7일까지 2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늘어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지난해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정황이 잇따라 발견된다는 BOE의 지적과 관련해 우리는 정기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혹은 다른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의 시도에 대해 북한 행위자 혹은 북한을 대신해 활동 중인 기관을 계속 제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 대상자를 찾는 것에 더해 우리의 노력 상당 부분은 제재 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제재 회피 시도 행위를 밝혀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이 미국 제재이든 혹은 유엔 제재이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제재 회피 연결망을 추적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여성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에 불과하다고 캐나다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의 한국식 화장과 머리 모양을 억압적 체제에 대한 간접적 저항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외교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재단은 14일 발표한 세계 여성의 날 북한 여성들의 우울한 영광 보고서를 통해 북한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성대한 기념 행사를 하며 여성을 사회주의 혁명가로 미화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 북한 사회에 예속돼 김정은 정권의 선전 도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관영 매체들이 여성을 나라의 꽃이라고 칭송하면서도 다양한 선전 캠페인은 김씨 왕조 속의 아내이자 어머니, 딸, 참가자로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정치적 의무를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여성에게 권리보다 가정과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 사회는 가사와 생계의 이중 부담을 북한 여성의 어깨에 지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관한 유엔과 다양한 인권 감시단체들의 보고서를 검토해 볼 때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건 매일 역경을 겪는 일의 연속과 같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은 여성들에게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심을 강요한다며 이는 북한 여성들이 현 체제에 맹목적으로 순응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100여 년 전 세계 사회 변혁을 촉진했던 여성단체들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북한 여성들은 패션으로 정권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사상이 여성들의 화장과 헤어스타일에 주입돼 여성들의 패션 선택권을 제한하지만 북한 여성들의 한국식 화장과 헤어스타일은 때때로 김씨 정권에 대한 미묘한 저항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여성들이 기존에 경직된 성규범을 넘어 시위할 수 있는 집단으로 규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메릴랜드 대학 교수와 러시아 출신의 안드레이 랑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앞서 VOA에 향후 북한 장마당 아줌마들이 벤츠를 탄 노동당 고위 간부들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장마당엔 물건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가 돌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밝은 북한 여성들이 결국은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란 논리입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52차 유엔인권이사회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은 의상과 헤어스타일, 심지어 화장까지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면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자세히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35년 3월 16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19년 6월 승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패전국 독일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맺은 조약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총 5편, 440조, 1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진 방대한 조약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바탕이 됐습니다. 이 조약에는 전쟁 책임 문제, 유럽의 영토 조정, 전후 평화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의 구 영토와 식민지는 재분할됐으며 독일에 대한 군비 제한 및 배상액이 결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됐고 독일 국민들의 불만도 커져갔습니다. 이러한 때 히틀러가 나치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나치 정권은 게르만 민족이 최고이며 국가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1935년 3월 16일 베르사유 조약 파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 선언을 하고 4년 만인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게 됩니다. 1751년 3월 16일 미국의 제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이 버지니아주의 외할머니 집에서 태어납니다. 당시에는 뉴저지 대학으로 불린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해 공부했습니다. 1776년 버지니아 주 헌법을 기초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한편 대륙회의에 참가했고 버지니아 주의회 의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각 지역 대표들로 구성된 재헌회의가 소집됐을 때 당시 36살이었던 매디슨은 토론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이끌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알렉산더 해밀턴, 존 레이와 함께 연방주의자, 페더럴리스트 논문집을 집필해 재헌헌법의 인준에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도 불립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내고 1808년 미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대통령 임기 중 영국 해선이 미국 선원을 강제 징집하고 화물선을 나포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자 1812년 영국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